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이고 설교 제목이 뭐죠? 기적이 일어나려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다 주의 성전을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믿으시죠? 근데 그 안에 여러분 기대함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기대함. 그 안에 어떠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다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운동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공은 위에서 굴리면 도로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그 힘의 에너지가 닿을 때까지 그 공은 굴러갑니다. 그건 움직인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지만 움직이는 것은 그렇게 어떠한 방향을 향하여 자기의 에너지를 쏟고 나아가는 것을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움직이는 건 다 살아있는 거죠. 움직이지 못한 이 컵은 죽은 것이고 살아있는 저는, 지금 움직이는 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운동성이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기대를 요구해, 기대를.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움직이고 움직이는 한 내 안에 뭐가 살아지 않느냐? 기대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내가 살아있는데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 성도로 우리 안에 이 기대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 우리의 말초신경, 내 눈을 자극하고 내 귀를 자극하는 그것을 향한 운동성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계속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는 그냥 말초신경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내게 자극하는 것에 반응해서 웃다가 울다가 화도 냈다가 슬퍼하다가 그러한 것들이 있기도 반면에 영적인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향하여 내가 끊임없이 울고 웃고 반응하고 화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는,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기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는 무엇이냐? 바로 후자의 선택인 것이죠. 내 눈을 자극하고 내 귀를 자극하는 것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내 운동성을 발휘하고 거기에 내게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내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갈구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라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드러내는 행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기대로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그 기대를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을 쪼개는 놀란 은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가나라는 곳에 결혼식이 있었고 혼주는 그런데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냐? 하객의 숫자를 잘못 세웠던지 간에 아니면 준비된 포도주를 잘못했던지 간에 오늘 결혼식의 이 흥을 돋구는 정말 이 축하의 자리를 빛낼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아주 이러한 큰 실수를 오늘 이 혼주는 하게 되었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새로운 포도주를 가능할까? 가능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상황 가운데 새로운 포도주가 가능하겠습니까? 아, 불가능합니다. 왜냐? 포도주란 것은 숙성 기간이 있게 돼 있죠. 그래서 급히 뭐 포도를 가지고 갑자기 숙성을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이 상황은 뭐냐? 인간의 이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끔찍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잘 대접하겠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빈 여섯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우리의 결혼식은 망했다고 눈물을 짜고 흘리고 있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내려놓고 있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냐?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자리에,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갈망할 게 없고 소망할 게 없는 빈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맞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그 자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기대할 게 없는 그 자리, 주님은 무엇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기적이라는 것을 행해 주셨어요. 어떠한 기적이었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포도주를 허락해 주셨고 더 나은 포도주를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혼주가 이 기쁨으로 결혼식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은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기적의 주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싶은 내 심정을 우리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느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누구에게 찾아오고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오는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모든 것이 떨어질 때 일어납니다. 3절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무엇인가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란 건 무엇인가 내게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게 삶의 기적이건 그게 믿음의 기적이건 어떤 기적이 되었든 간에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떨 때 일어나냐?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우리 청년들. 너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스펙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스펙을 준비하거라. 세상이 가르치죠. 장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이. 여러분의 노후는 과연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시라고.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간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청년들은 나름대로 스펙을 준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면서. 장년들은 이제 내가 취업을 한다. 내가 장년은 퇴직할 것을 염두에 두고 노후를 준비합니다. 누구나 다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내 안에 많이 채웠다고 해서 다 취업이 되느냐?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후를 다 준비했다고 해서 내 노후가 안정되고 내 노후가 평안하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고 세상의 진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똑같이 그들처럼 똑같이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건 뭐냐? 결국 내가 준비한다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그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물론 청년들 준비하십시오. 장년들 노후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적의 조건이란 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 기적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준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조건은 그런 게 아니고 뭐냐?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었을 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푼다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빈손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하나님 그 준비가 내 인생에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빈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인생에 아무것도 없이 다 떨어졌을 그때에 주님의 기적이 내게 임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기적을 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 많이 해보십시오. 사단의 한 번의 장난과 하나님의 한 번의 고난의 테스트로 그 모든 것은 산산조각 나고 말아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얼마나 움켜쥐었느냐? 내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그 준비가 얼마나 치밀했고 얼마나 그 준비가 철저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나는 언제든지 빈손이 될 수 있고 내 것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때 그 빈손에 역사하시고 그 펜손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서 네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때 내 은혜가 내게 임하노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4장만 넘어가면 요한복음 6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열심히 병자들 고쳐주십니다. 근데 병자들이 몰려들어요. 너무 몰려들어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이 되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200데나리온이면 되겠느냐? 여러 가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가지고 온 도시락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도시락을 준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무려 5천명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5천명이니 아마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인파가 배고픔 아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빈들에 놓이게 되었고 시간은 이미 저녁이 되었고 배는 고파오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어떠한 것을 통해서요? 5병 이하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5천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셨습니다. 인간적인 이성과 논리가 허용되지 않죠. 빈들에서 무슨 이성이 통하겠습니까? 무슨 논리가 통하겠습니까? 통하지 않죠. 또 거기서 인간적으로 뭔가를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사치 아닙니까? 빈들에서 내게 뭔가 떨어진다. 내가 뭔가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허무함이고 공허함 그 자체입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빈손이었을까? 병든 몸이지요. 손에는 등게 없는 도시락도 없는 빈손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먹일 만한 먹일 돈이 없었습니다. 또 남자 5천명 각기 자기가 먹을 만한 도시락도 준비해오지 못했습니다. 준비된 거라고는 딸랑 어린아이 도시락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다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6장에서 보면 앞절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육적인 피로 즉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5천명이나 먹이신 즉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여러분의 삶의 육신의 피로, 여러분의 육체의 피로, 그게 물질이건 그것이 건강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어제 오병이어를 먹은 말미암아 너희들이 오늘 내게 나아오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그 많은 무리가 묻는데 예수님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도 물어봅니다. 뭐라고 묻냐?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통해서 그 5천명의 육신의 피로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에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은 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35절 이후에 있어요.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합니다. 41절 보면 뭐라 나왔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합니다. 48절 뭐라고 하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합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라고 합니다. 58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하고 있죠.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먹이고 싶었던 건 뭐냐? 생명의 떡 대신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뭘 행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인간적인 피로인 너희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보여주신 거죠.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무얼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려고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적은 그건이 기적이 아니라 뭘 믿는 게 기적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 되심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것을 그만이 참 떡이신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에 내 병든 육체를 바라보고 내 손에 도시락이 없음을 보고 내게 준비된 스펙이 없음을 알고 내게 준비된 노후가 없음을 알고 주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내 삶에 그런 게 다 충족되지 않아도 예수님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할 수 있는 저는 오로지 구하는 것은 오직 그 기적 하나 바란다고 하는 영적인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영적인 피로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예수님 보여주고 싶어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게 복음서의 핵심이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됩니다. 오직 유일한 기적. 다 기적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적만이 사복음서에 온전히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사복음서가 증거하려고 공동으로 네 명의 저자가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한 것만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이 영적인 피로를 채울 것인가?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과제예요.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는 누구만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피로를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거기서 머무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더 큰 기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내 인생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시고 그 기적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그 기적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1절 결론이에요. 이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만 다닌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과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나에 물이 포도주처럼 변하던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뭘 했냐? 결론,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한 목적은 뭐냐?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할지 모르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르고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적을 너희들이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기적은 언제요? 오병이어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이 빈손일 때에 그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내게서 아무것도 없이 남은 것 없이 다 떨어진 그때에 그 빈들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이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혼주의 결혼식장에 그 빈손인 혼주의 결혼식장에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인가 있으십니까? 인위적으로 버리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 손에 여러분의 그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이 그 손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서 있을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설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거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빈들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혼자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울고 싶어, 울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연약한 마음, 그 불쌍한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잔치자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뭘 행하셨냐면 하인을 불렀어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런데 그 하인들에게 명하신 게 뭐냐면 저기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두세 통 드는 돌 여섯 개가 있는데 항아리 여섯 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채우랍니다. 묻겠습니다. 이게 이성적인가요? 이게 합리적인가요? 논리적인가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 항아리에 딱 물을 채우랍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무엇이 상식입니까? 얼른 옆집에 가야죠. 천수집에 가야죠. 영희집에 가야죠. 영자집에 가야죠. 그래서 뭐라 해야 됩니까? 포도주 있으면 포도 좀 다달라고. 포도주 있냐고. 담가놓은 포도주 있냐고. 있다고. 몇 개 있냐고. 물어서 여섯 동아리만큼 채워놓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 기적은 상식의 범위를 뛰어넘거든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비상식이고 몰상식인데 그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미라클,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상식적인 방법, 내가 빈손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강권합니다. 여러분 빈손 됐을 때 여러분 상식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강구하시고 그 상식적인 방법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앞에서 요연합니다.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여러분의 이성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이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논리와 합리가 무너지고 여러분의 기존의 사고체계가 다 무너질 때에 그때 무엇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상식선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홍해 상식이, 홍해를 가르신 게 상식입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게 상식입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게 상식입니까? 비상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비상식을 뭐라 부릅니까? 기적이라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것 떨어지면 똥줄타게 뭘 하냐?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내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그 문제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정답 해결되지 않겠지요. 어찌 그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그 상식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냐고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때만 그 상식이 해결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순종, 이럴 때, 근데 이 하인들한테 이 비상식을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보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 대부분 이성과 논리의 감옥에 사로잡혀버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음성을 들어준 간에 거기에 귀를 막고 눈을 막아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왜요? 그게 더 빠르고 편해 보이거든요. 내게 진짜 이 상황일 때, 빈손일 때 진짜 이 잔치는 엉망이 되었고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온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한다?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뭐합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죠. 옆집을 바라보고 순이집을 바라보고 내 이성에 근거해서 어떤 세상적인 논리로 나아가죠. 여러분, 그러면 결코 그들 가운데 인생의 기적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시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하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듯이 그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조건,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우랍니다. 이 말씀도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 날랐을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는 한 바가지, 두번에 두 바가지 날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불러서 갖다 부었을 때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합니까? 그 시점이 물이 아귀에 찼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변한 포도주를 갖다 주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았느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을 누가 맛봤습니까? 기적. 포도주로 변해버린 포도주를 맞는 그들은 이게 기적의 포도인지 몰라요. 근데 그 기적을 누가 합니까? 열심히 그 아귀까지 물을 갖다 나른 하인들이 그 기적을 안다고요. 그 잔치의 메인 주인공은 거기에 결혼한 사람과 혼주와 하객들이에요. 하인들은 그 결혼식에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엑스트라. 근데 기적은 누가 경험해요? 엑스트라가 경험해요.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하객들은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이 포도주가 어떠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시고 있는지를.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객의 자리에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객의 자리에, 뭔가 주인공인 자리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그냥 모든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그런 자리에 여러분 앉아계지 마시고 어떠한 자리로요? 하인의 자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하게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수고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뭔가 내 열심이 필요한 자리로 여러분 내려가시고 거기서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서 순종해야 됩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의 부산물인 포도주를 맛보는 게 아니죠. 뭡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새로운 포도주, 꿀맛 같은 포도주 맛보면 뭐합니까? 모르죠. 기적을 경험할 수 없죠. 그 하객의 자리에서. 그러니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 순종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구하시는 그 순종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임하는 곳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모로 순종할 때에, 내가 자식으로 순종할 때에, 내가 배우자로 순종할 때에, 내가 이 교회의 직분자로 순종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 주인공이라고 하객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객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다수가 될 때에 우리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그 계속되어지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아구까지 채웠느냐? 그 아구까지 채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구까지 물을 채우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처럼 수도가에서 호수 연결해서 쥐 몇 분이면 물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샘, 물샘까지 계속 물을 끌어 가야 되고 떠서 또 달라야 되고 이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그래 순종하자 떠 오라 했으니까 하겠죠. 근데 10번, 11번 가면 그 마음에 갈등이 들 것입니다. 이거 다 채우기도 힘들 것 같고, 아, 채우다 보니까 땀도 범벅이고, 이거 채운다고 과연 이게 포도주로 변할까? 의심과 오해와 심적 갈등이 일어나겠지요. 결국 그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물 아기까지 채우는 순종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회의가 될 때에, 우리 안에 갈등이 들 때에 이것이 맞나? 그러면서 부어도 부어도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에도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강박증에 걸리지 않고 뭐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없는 그 힘든 때까지 뭐 할 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갖다 날른 척 한다고 기적이 임하는 게 아니고요. 한 열 번 채우면 되겠지 해서 채우다가 말을 버리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구까지 채우는 그 수고의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땀이 범벅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회의가 들고 갈등이 생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물 아기까지는 반드시 채우거나 말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물론 회의가 들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갈등이 생기고 땀을 흘리는 수고가 들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 회의가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시기 때까지 그 아픔만큼 내가 힘들겠느냐?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아픔만큼 내가 고통스럽겠느냐?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그 아픔만큼 크십니까? 그 아픔만큼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적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참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기적의 매력이죠. 여러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전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 부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줍니다. 자, 내가 기적을 주거나 하면서 줍니다. 근데 그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기적은 뭐냐? 더 좋은 것 줍니다. 여러분 기적이 매력적인 것은 이전보다 더 낮은 것, 덜한 걸 주는 걸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마다 기적을 원하는 이유는 뭐죠? 그 기적이 정말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 기적을 받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연회장은 이전에 마시던 포도주보다 지금 가져온 포도주가 더 맛있다고 신랑까지 불러서, 혼주까지 불러서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더 좋은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 덜 좋지 않은 걸로, 자꾸 세속적인 걸로,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상식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잠깐 내가 건강한 것, 그거 기적이라 부르지 마세요. 잠깐 내 삶에 삶의 형통이 있는 것, 그거 기적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이전에는 육적인 것에 사로잡혔다가 이제 내 삶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영적인 필요를 알고 영적인 것을 강구한다면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육적인 것에 매여서 살았다 그러면, 그런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육적인 상황에 얽매여 있지 않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취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취하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 자꾸 물질적인 것, 자꾸 육적인 것, 그것만이 기적이라고 붙들고 좀 그 기적 좀 행하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려도 아주 어린 신앙이라는 거죠. 그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애벌레에서, 그 껍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볼 수 있는, 내 안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육적인 것을 좋아하다가 이제 내가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한참 그 기적을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해는, 기적은 뭐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믿음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여러분 우리 그것이 우리의 기적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무엇을 기대해서 되냐? 삶의 기적과 믿음의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2016년 드림교회보다 더 나아질 2016년의 드림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의 우리의 가정보다 더 나아질 우리의 가정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지금의 나보다 더 나아질 그러한 우리를 사모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